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주에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있을 곳 또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에서 마땅히 믿음으로 또 버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새벽에 예배 자리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또한 같은 때에 동일한 때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들 오늘 또한 있게 하여 주실 때에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의 마음 알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 8장 말씀 보고요. 우리 한절 1절 말씀 한절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우리 한절 말씀만 보죠. 우리 한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새벽에 예배 때는 일정의 본문들을 좀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 그러한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해서 한절 한절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조금 지향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한절 혹은 두절, 세절 말씀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줄다 보니까 이제 한절 말씀까지 좀 왔는데요. 오늘 그래도 나름 이 한절의 분량 속에 나눌 내용들이 적지가 않아서 한절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앞선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작자 이제 자신들이 거주해야 할 성읍들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 그저께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신들의 옛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그 가문의 지경의 삶에 이제 잘 정착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기록해 놓은 이유 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각자에게 머물러야 할 삶의 지경들과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영적인 삶의 안정화는 자신들이 머물러야 할 땅 가운데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그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요.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보시면 특정한 시간을 연달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두 번째 보시면 중반쯤에 보시면 일곱 번째 달에 이르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의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7월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7월을 절기로 따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달력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절기를 따지는 종교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따지는 민간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따지는 종교력의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고요.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연초 신년인 1월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재의 날짜의 재기로는 요맘때인 9월에서 10월 사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왜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1월인 이 시간을 구태여 종교력 절기를 따지는 7월의 시간으로 오늘 이 8장을 시작하고 있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의 종교력은 절기와 관련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8장 1절에서 이 일곱째 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본문 1절 뒤에 중반에 또한 보시면 모든 백성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다음 2절 초반에 보시면 특별히 일곱 번째 달의 초하루라고 조금 더 특정한 날을 더 지정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정한 달, 특정한 날이지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간역으로 보면 지금의 관념에 우리로 이해를 해보면 1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모였겠는가? 절기로 인하여서 모인 것인데 바로 이날의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나팔절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팔절을 지키기 위하여 1월의 가장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모인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곱째 달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일곱째 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달 자체도 하나님 앞에 안식의 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의 달 가장 첫날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지만 신년이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년절입니다. 신년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인 것이지요. 그 절정이 바로 이 나팔절로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신년절에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속죄일로 이어집니다.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 신년절이 시작해서 그 절기가 10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로 가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일에 시작하여서 7월 10일에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7월 10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날이 바로 또 다른 특별한 날인 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을 대속죄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대 민간력으로서 1월 가장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신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달은 종교력으로는 안식의 달이기도 합니다. 열흘간 그 절기를 지키고요. 그 열흘의 맨 가장 끝에 있는 달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죄일이 어떠한 날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서도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그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를 향한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는 일곱 번째 달 가장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대속죄를 앞두고 가장 새해 첫날에 모였으니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조금 더 확장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리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임합니다만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의 은혜 받을 만한 때와 장소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거든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8장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날 이렇게 대각성을 하고자 하여서 모인 것이 아니라요.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주권적으로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날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이지요. 이러한 기회를 믿음의 백성인 그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의 은혜와 말씀이 언제 우리 가운데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지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있고 자리가 있을 때에 그곳 가운데에 모여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모이는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노력들과 성실함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때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그날 그때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계속 그 자리를 지켜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결국 끝내는 성령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날 모였는데 우연히 그날 성령이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 있었을 때에 이들에게 큰 은혜들이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 대각성의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중히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 느헤미야가요 스룹바벨이 처음에 초기에 귀환한 자들의 그 명단 스룹바벨의 그 명단을 보면서 각자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거주지 조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문에게 집안들에게 머물 땅을 분배해 주셨으면 내가 머물러야 할 곳에 우리의 인생들이 반드시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분배된 지경들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말씀과 성령의 충만도 그제서야 일어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 7장과 8장의 말씀을 이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미련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해야겠습니까? 어느 때라도 모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애써야 주의 은혜 우리도 제외되지 않고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수문 앞 광장이라는 것은 에스라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이었을 것이라 학자들은 그리 말합니다. 주의 성전 앞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반가운 인물이 채 등장합니다. 여러분 8장 1절 중반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에스라 학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라 학사요. 에스라 10장 이후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4년 만에 공식적인 기록에 이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에스라 그간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우리 7장까지 살펴보면서 참 느헤미야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느헤미야 옆에 에스라가 같이 있어서 도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에스라 어디에 있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것이겠는가?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부분쯤에 보면서 1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그 왕실의 호출 때문에 한 1년여 정도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추측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그래서 아마도 페르시아에 잠시 다녀왔던 것은 아니었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에스라의 재등장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놀라운 부분은 바로 1장 후반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나팔절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학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1절 가장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갈급함들이 이제 언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까? 자기들의 삶에 있을 자리들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듣기를 원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러한 요청은 에스라 학사의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하나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펴봅니다. 내가 자세히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의 은혜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언젠가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였던 그러한 마음들이 14년 훨씬 이전에 있었는데 그날의 결심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절기 습관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요. 이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에스라 학사의 그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이 이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요 결국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회개가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충만함이 없이 주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에서 열매 얻기를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충만함들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부어져야 은혜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 받을 만한 때와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지 우리는 연약하고 아둔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성실하게 주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어느 때 주의 은혜와 말씀이 내 가운데 채워질까 갈급함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참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와 그 때를 통하여 주의 은혜 주실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날을 기점으로 내 삶도 각성하고 변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충만함 또한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간구하여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삶의 큰 평안들과 변화들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한 나에게 감동함 주시는 주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애써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년이 시작되어지고 나팔절이 시작되어지고 대속죄일의 시작이 되어지는 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갈급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러한 소망들이 있었음을 이들의 말씀의 요청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날은 또한 에스라 학사에게는 개인적 소망의 성취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보고자 했던 그의 소망의 절정이 이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주의 은혜 받을 만한 때와 장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는 그때와 그 자리를 또 그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신실함이라 우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받을 만한 때와 장소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거든 그때를 아버지 하나님에서 참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배의 각성과 변화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지온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의 자리와 모임의 때 아버지 중히 여기며 참석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조각조각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얻어 주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예배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와 마음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당신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하여 주실 줄로 믿고 신뢰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거든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회복과 아버지 치료의 과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인생과 자녀들과 생업과 가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먼저 구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평안함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